에서 44번 메시지 지성소로 나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매우 진지하고 중대한 부분에 왔습니다. 7, 8, 9장과 10장의 처음 18구절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10장 19절부터 또 다른 경고를 제시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고에서 다루어진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네 번째 이 경고는 지성소로 나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9장에서 우리는 두 언약과 두 시대를 상징하는 두 성막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두 번째 성막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첫 번째 성막으로 물러나려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성막, 첫 언약, 첫 시대를 떠나야 하며 두 번째 성막, 두 번째 시대, 두 번째 경륜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지성소로 나아가야 하고 새 언약의 경륜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새 시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제시한 후에 저자는 히브리 믿는 이들이 나가려 하지 않는 것을 매우 염려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고 신약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험을 말해주므로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히브리 믿는 이들아, 너희가 머뭇거리려는 데로부터 나아가라. 만일 너희들이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뒷걸음질하는 위험을 당할 것이다. 나아간다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과 뚜렷한 대조입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물러나는 것이 그처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번째 경고를 매우 진지한 방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먼저 나는 나아가라 라는 어구에 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이 어구는 히브리서에서 세 가지 것들에 대하여 네 번 사용되었습니다. 4장 16절에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을 보며 7장 25절과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을 보고 10장 22절에서는 지성소로 나아가라는 것을 봅니다. 물론 10장 22절에 지성소라는 말은 이탈릭체로 되어야 하는데 이는 그것이 힐라어 원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19절부터 시작하여 문맥을 살펴본다면 그 의미가 분명히 지성소로 나아가라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흠정역은 10장 22절에서 다가가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다가갈 것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연구한 후에 나는 그 헬라어 단어에 대한 가장 좋은 번역은 어떤 번역분들과 같이 오다, 다가가다, 접근하다가 아니라 나아가다 라는 결론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계시며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 시대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새 시대, 새 경륜, 새 분배, 새 행정에 나아가게 되며 그것 안에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이 새 언약 시대 안에서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에 앉아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는 것은 구원의 문제나 심지어 우리의 영화롭게 됨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거나 영화롭게 되는 것은 작은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완성되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그 안에 포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과 신약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과 그분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표현되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이 완성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네 가지 사항, 곧 보좌의 하나님과 은혜의 보좌와 지성소와 새 언약 시대를 필요로 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단지 이교도들이나 이방인들만 이 네 가지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네 가지 항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가라는 부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위에 하늘이 청명하고 나아간다는 것이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우리가 새 언약의 경륜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아직도 제단에서 가시관을 쓰신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광으로 관 쓰신 분을 응시하며 지성소 안에서 은혜의 보좌를 접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아간다는 것은 히브리서의 초점이요.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것을 보면 우리는 결코 그것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습니다. 첫 성막인 성소는 모형임. 첫 성막, 즉 성소는 단지 모형일 뿐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 대로 진설병상과 등대와 같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예표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둘째 성막인 지성소는 새 언약의 경륜에 의해 실제화되었음. 둘째 성막, 곧 지성소는 신약 경륜에 의하여 실제화되었습니다. 지성소는 실제입니다. 그것은 새 언약의 경륜에 의하여 실제화되었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실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즉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운과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은 모두 실제입니다. 그것은 예표가 아니라 신약 경륜 안에서 완전히 실제화되고 우리에 의하여 체험된 실제들입니다. 옛 언약 시대는 끝나고 새 언약 시대가 열림. 옛 언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하여 끝났고 새 언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의하여 열려졌습니다. 그분의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새 언약을 집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섬기고 계십니다. 열린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19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지성소는 예수께서 계시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땅에 있으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4장 12절에서 말한 우리의 영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이제 또한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이신 그는 우리의 영을 하늘에 연결시키며 하늘을 우리의 영 안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주님이 휘장 곧 육체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들이신 새롭고 산 길에 의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의 길은 열려졌습니다. 헬라어에 따르면 이 구절의 새라는 단어는 방금 죽임을 당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방금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엇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단지 육체뿐 아니라 온 예창조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의 육체인 휘장은 우리를 포함한 예창조를 상징합니다. 휘장 위에는 피조물을 상징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을 때 그룹 또한 찢어졌는데 이는 휘장으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육체가 죽임을 당할 때 모든 피조물 또한 그의 육체와 함께 죽임당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 육체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따르면 주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이는 그것이 땅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의하여 찢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예창조는 죽임을 당하였으며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은 열려졌습니다. 이제 육체의 찢어진 휘장을 통하여 또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피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20절에 있는 휘장은 우리가 본 대로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는 성막 안에 있는 두 번째 휘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휘장은 찢어졌으며 이로써 생명나무로 상징된 하나님에게서 배제되었던 우리가 그분을 접촉하고 우리의 누림을 위한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취할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더 좋은 제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음. 그리스도의 더 좋은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은혜의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곳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피로 받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1년에 오직 한 번씩밖에 들어갈 수 없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지 않게 우리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을 가짐. 2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깊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바깥 마당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될 합당한 위치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곳에만 하나님의 집을 돌보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성소가 우리의 영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육으로 돌이킨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전갈들과 뱀들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툴 때 그들은 교회 곧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전갈들과 뱀들의 집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생명을 살지 않고 전갈의 생명 안에서 삽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집은 영 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갈들처럼 산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지성소 안에서 곧 영 안에서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돌보십니다. 지성소로 나아감. 우리는 지성소인 새 언약의 경륜으로 나아갑시다. 지성소는 장소를 의미할 뿐 아니라 또한 언약과 시대와 경륜을 의미합니다. 9장에서 우리는 성막이 단지 장소일 뿐 아니라 또한 언약과 시대의 상징이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라는 부름은 새 언약과 새 언약 시대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확신 안에서 참 마음, 곧 악한 양심으로부터 뿌림을 받은 마음과 맑은 물로 씻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은 참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확신으로 충만해야 하며 우리의 양심은 뿌림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전존재는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벼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고백을 굳게 잡아 요동하지 않음.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여할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가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완성하실 우리 몸의 구속 또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파괴되지 않은 생명이신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에 더 뛰어난 사역을 가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재하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끝까지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어떤 동요함이 없이 이 고백을 굳게 잡음으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 돌아봄.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고립되는 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자살하는 행위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생활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와 13장 21절에 있는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주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좋은 것들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서로 돌아본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보전될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교회를 저버리지 말 것. 이제 우리는 중요한 요점에 왔습니다. 저자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즉 끝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유대교로 돌아감으로 교회를 저버리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25절과 26절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의 완전한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더 이상 죄들을 위한 제물이 남아있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믿는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끝내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이기를 폐하려는 히브리 믿는 이들의 상황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새 언약의 길과 교회를 저버리려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옛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뜨리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온전한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진리는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완전한 지식을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제공하는 앞장들과 앞구절들에서 계시된 것들입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교회와 함께 모이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믿는 이들은 유대교를 내던지고 새 언약 아래 머무르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교회와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즉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따라 구성된 유대교를 버리시고 새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접촉하는 새롭고 산 길을 세우셨다는 것을 안 후에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26절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들을 위하여 더 이상 죄들을 위한 제물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만일 히브리 믿는 이들이 교회를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더 이상 죄를 위한 제물이 남아있지 않은데 이는 모든 구약의 제물들이 모두 한 제물인 그리스도에 의해 대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참 제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영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죄를 위한 제물은 그쳤으며 그리스도에 의하여 없어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우리의 죄는 결코 사함받을 수 없는데 이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제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므로 26절을 잘못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형편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대로 여기에서 언급된 고의적인 범죄는 교회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을 안 후에 옛 언약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때에 속죄제를 드리려고 유대교로 돌아가서 교회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고의적인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밟음. 29절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밟는 자들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옛 언약의 모든 제물들을 대체하십니다. 만일 히브리 믿는 이들이 여전히 유대교로 돌아가서 어떤 옛 제물들을 드린다면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밟게 되며 그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의 발 아래 놓는 것이 됩니다. 거룩히 하는 언약의 피를 하찮게 여김. 29절은 또한 언약의 피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만일 히브리 믿는 이들이 옛 제물들을 드리고 죽은 짐승의 피를 의지하기 위해 유대교로 돌아갔다면 사실상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하찮은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속의 사역을 무시하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피는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거듭거듭 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히브리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은 후에 유대교로 돌아가서 다시 속죄제를 드린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짐승의 피와 같은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함. 이 구절은 또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 믿는 이들은 성령, 곧 은혜의 성령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서 속죄제를 드린다면 이것은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며 그분은 그들의 고의적인 범죄로 모욕당하게 됩니다. 은혜의 성령은 결코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들 안에서 반발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유대교로 물러가지 말라. 38절과 39절에서 저자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믿는 이들이 유대교로 물러가는 것은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 곧 영원한 형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침륜은 27절부터 31절에 언급된 새 언약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그리스도의 귀한 피를 짐승의 피와 같이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이 네 번째 경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분명히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옛길과 새길을 보았으며 우리는 새길과 함께 나아가고 옛길로 물러가지 말 것을 경고받았습니다. 그처럼 분명한 말씀을 받은 후에 옛길로 물러가는 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이 쓰여졌을 당시에 물러간다는 것은 신약의 교회를 저버리고 신약 경륜과 하나님의 경륜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며 매우 심각한 고의적인 범죄였습니다. 저자는 그들에게 만일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모든 옛 재물들은 끝났으며 옛길은 끊어졌습니다. 만일 히브리 믿는 이들이 옛길로 물러가서 율법을 따라 재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서 그와 같은 것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경고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당신이 구원받은 후에 죄를 범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더 이상 당신의 죄가 사해질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므로 그것을 잘못 해석합니다. 주님의 빛 아래 우리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포기하고 전통적인 종교의 옛길로 돌아가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최신의 경륜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옛길이며 무엇이 새길인가를 압니다. 옛길은 끝났으며 새길은 방금 죽인 바 되었습니다. 주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우리는 새길을 취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